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적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예로 들며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리아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응하는 각국의 군사적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시리아 문제는 특히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인들을 석방할 경우 이란도 3명의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미국이 이란인들을 석방하면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도 신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는 현재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를 비롯해 아미르 헤크마티 전 미 해병대원, 기독교인 사이드 아베디니 씨 등 미국인 3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아직 이란으로부터 그 같은 의견을 직접 듣지 못했다며 사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모두 19명의 이란인들을 수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어제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5차에 앞서 다음 달 말쯤 한국에서 열릴 전망인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일본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국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 축하에 이어 다음 달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공도 기원한다고 밝히자 박 대통령은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홍콩에서 오늘 도심 점거 시위 1주년을 맞아 의회 앞에서 침묵 시위와 거리 행진 등 다양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해 9월 28일 경찰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최루탄을 발사한 것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최루탄 발사 시간인 오후 5시 58분부터 15분간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또 시위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펼쳐들고 가두 행진을 벌였으며 렁추닝 홍콩 행정장관을 악마로 묘사한 그림도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렁 장관의 집무실과 정부 건물들에 철제 장애물을 배치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도심 점거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어제 유엔 평화 유지군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병사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어제 무장괴한들이 노스 다르푸르의 멜린 마을 인근에서 보급 차량을 호송하던 평화 유지군을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을 입은 병사 가운데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따라 수단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공격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 반군단체들과 내전을 벌이는 수단에 약 2만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오늘 새벽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시를 공격해 일부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탈레반 요원들이 시의회와 병원 등 주요 건물을 차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그러나 쿤두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밝힐 뿐 탈레반이 주요 시설을 장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BOA에 탈레반이 사방에서 공격해왔지만 정부군이 25명의 반군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중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강조한 것은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전략 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음 달 한국 부산항을 방문합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 알아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북한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미중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자신과 시 주석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 정권에 도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이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확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한반도와 관련해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3대 원칙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 정부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경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핵 문제, 평화 유지 활동, 인권 문제와 두 나라의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해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해 두 나라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국제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나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환대 속에 백악관 앞에서 미 의장대 사회를 받는 등 공식 환영식을 가진 뒤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2013년 6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회담을 가진 뒤 9월에 러시아에서 열린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이례적인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북 정책의 전략적 변화로까지 보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6자회담이 이뤄낸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모든 유관 당사국들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때보다 발언 강도가 한층 세졌다는 평가입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힘쓰겠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다분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 주석이 이런 경고성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북한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시 주석의 발언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으로 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2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중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요약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북핵 관련 발언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있지만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며 시 주석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핵실험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만약에 북한이 이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10월 도발설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한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북한의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에 미중 정상이 북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 문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를 직접 연결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메시지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시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대북 메시지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북한에 대한 그 강한 압박 이쪽으로 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반대한다. 또 유엔 결의 위반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이런 그 메시지를 그 내놨는데요. 이것은 결국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이 부분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우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동안의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나 중국의 최고 지도부의 발언들은 북한을 상당히 의식하는 발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 또 장거리 로켓 발사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그 대북 경고가 그 좀 더 그 강하게 나오고 있는 뭐 이런 형태가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양측의 공동 네네. 발표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역시 이제 북한에 대한 과잉 자극은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편으로는 한반도 긴장 조성을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 이것도 또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북미 관계가 그 개선돼야 되는 또 북핵 문제가 풀려야 되는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중 관계의 전통적 이해관계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한 북중 관계의 훼손이 또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는 북중 관계의 그 탈출구들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도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 주석의 발언이 중국의 대북 정책의 전략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적 변화라고 한다면 북중 관계를 그 외교 관계로서 보통의 국가 간 관계로 그 바꾼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핵 문제나 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중국이 유엔 제재에서 아주 강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중국이 그 정도까지 갈 의사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중국의 대북 정책이 역시 지정학적인 측면이 또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그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이런 쪽으로는 가진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속에서 또 하나는 북한이 그런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뭐 이중의 딜레마가 현재 중국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중국의 입장은 전략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 기존 입장을 그냥 재확인하는데 그친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게 있는가요?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입장과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한다 이런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
네.
북한의 핵 보유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입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그 입장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쿠바와의 국회 정상화 그리고 이란 핵 문제 해결 이 부분에서의 어떤 마무리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더 강한 입장으로 그 선회했다기 보기보다는 현재 입장을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회담 결과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이것만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그 북한의 행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28일자 노동신문에 보면은 위성 발사 핵 억제를 강화하는 자주적 권리 행사다 이렇게 노동신문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는 결국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은 현재로서는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특히 시진핑 주석의 대북 강경 그 신호가 왔습니다만 북한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좀 더 자신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맞받아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 노동신문에서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랄지 이런 것들이 표명된 것은 좀 이례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도 또 그런 의지 표명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28일부터는 이제는 노동신문,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북한이 실제 위성 발사, 북한식 표현은 위성 발사입니다만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이런 쪽의 행보를 북한이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과거보다 좀 강경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고 하면 북중 관계는 네네. 어떻게 될까요?
역시 북중 관계는 뭐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은 더더욱 멀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집권 4년 차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방중, 베이징 방문을 상당 기간 또 뒤로 미루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네.
그 북중 관계의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북중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이런 흐름에서 북중 관계가 더 나빠지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북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북한도 그렇고 특히 중국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보이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10월 10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당 70돌 기념행사에 중국 측의 인사가 어느 수준에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의 그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 네.
역시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뭐 그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좀 등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화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현재 그 북한과 국제사회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전을 펼치면서 상호 간의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이 결과 이후에 비핵화 협상 부분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그런 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로부터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곳곳에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댐과 건물 건설 등 공사 현장마다 총 돌격전과 함께 대규모 열병식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함경북도 나선시를 방문해 수해 복구 작업을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무조건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인민군 내가 나선시 피해 복구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 창건 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 때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북한 당국은 또 댐과 발전소 등 각종 대형 건설 사업과 함께 평양 대동강 숙섬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도 10월 10일까지 완공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과학의 섬으로 전변되고 있는 숙섬에서 성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대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래 과학자거리 5월 27일 수산사업소 금산포 젓갈가공공장 백두산 성군청년발전소 건설장 등을 차례로 찾아 당창건 기념일 이전까지 건설을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당창건 같은 정치적 기념일에 맞추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경우 날림 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들에서 돌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아파트를 건설하면은 너네 빌리비 몇 개 준다? 예, 뭐 얼마 준다? 뭐 이렇게 걸었는데 그 기간전이 끝나지 않으면은 그것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그 건설하는 다른 여단, 그러니까 그 돌격대 여단을 조직하는데 각 도마다 한 개 여단씩 조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자재를 도둑질해서 그래서 또 예, 저들 아파트 건설하고 하는데 그저 날림식이죠. 그
북한 당국은 학생들을 동원해 당창건 행사 준비를 하는 한편 대동강에 대형 수상 구조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6,000평방미터로 축구장 크기만한 이 구조물은 나무 판자로 바지선을 연결한 것으로 당창건 70주년 기념공연과 불꽃놀이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특히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 장거리 로켓 발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렇게 각종 건설 공사를 다그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김정은으로서는 뭘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 아, 지금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 유원지다 뭐다 만들고 있지만 그건 인민생활과 저는 관계가 없는 거고 핵과 미사일 그 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겠는가.
한편 평양 외곽의 미림 비행장에서는 당창건 70주년을 기념해 김일성 광장에서 거행될 대규모 열병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인 구글이 촬영한 인공 사진을 보면 북한은 약 3만 명의 병력과 장갑차, 240mm 방사포와 노동미사일 등을 동원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당국은 열병식에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북한이 수중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등장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북한이 이미 지난 봄에 실험을 단행했기 때문에 아마 모형을 들고 나와서 그것이 SLBM, 즉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미사일이라고 공개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2년 열병식에서 사거리가 최대 12,000km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핵배낭까지 등장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 한국과 함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경고와 함께 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대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말입니다.
All five of the partner countries in the six-party talks process entered a solemn commitment to North Korea that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련국들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의 4대 전략 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음 달 중순 한국 부산을 방문합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는 미군의 또 다른 전략 자산인 F-22 전투기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만 4,200톤급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음 달 한국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다음 달 부산 앞바다에서 개최되는 광복 70주년,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함식은 다음 달 18일에서 23일 해군 부산 작전기지와 오륙도와 송정 해역에서 열리며 35개국 해군 등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나승용 한국 국방부 공보 담당관의 관련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관함식 해상 사열에는 함정 35척, 또 육해공군 및 해경 소방 안전본부 소속 항공기 35대가 참가를 해서 광복 70년, 또 해군 창설 70년의 의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미군은 이번 한국 해군 관함식에 로널드 레이건호뿐 아니라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두 척 등 모두 네 척의 함정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 취역한 로널드 레이건호는 미국의 최신의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 1981년에서 89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으며 길이 333m, 높이 63m, 면적은 축구장 3배 크기에 18,020여 미터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2기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어 한번 연료를 채우면 20년간 연료를 재공급하지 않고도 운항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슈퍼혼의 전투기와 전자전기, 공중 조기 경보기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금까지 일본의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활동했던 조지 워싱턴호를 대체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작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로널드 레이건호의 이번 한국 방문으로 미국의 4대 전략 자산 가운데 2대 자산이 다음 달 한국을 찾게 됐습니다. 미 공군이 다음 달 10일에서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F-22 전투기 2대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4대 전략자산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폭격기, F-22 전투기 등입니다. 핵항공모함과 F-22 전투기 등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출동하는 만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출을 위한 유세가 시작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차기 행정부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의 폭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든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5일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대통령들이 북핵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고 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인권, 남북관계 등의 문제를 모두 뒷전으로 미루고 핵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니 북한 측에 핵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측면에서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 flank attack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ould involve both potentially increasing the costs
자누지 대표는 북핵 문제의 측면 공략 전략은 표적 제재를 늘려서 핵무기 보유에 따른 비용을 높이는 한편 핵을 포기할 경우 취할 수 있는 혜택들을 극적으로 강조해서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북한의 여러 다른 이익 집단들을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획일화된 사회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과학, 산업, 당, 군, 외무부, 무역 부문 등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있고 이들에게 핵을 포기할 경우 혜택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best U.S. approach is one that makes use of all of the United States' power. not just attempting to sanction.
자누지 대표는 미국의 가장 좋은 대북 정책은 미국의 모든 가용한 힘을 다 동원하는 것이라며 경제 제재에만 머물지 말고 인도주의 지원, 인적 교류, 관광, 현장의 비정부 기구들, 인권 운동가들 등 모든 스마트 파워를 동원해서 북한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댄 블루멘탈 미국 기업연구소 AEI 연구원도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블루멘탈 연구원은 자누지 대표와는 다른 이유에서 대북 교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한 주도의 통일인데 이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북한 주민들과 교류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I would actually engage with North Korea directly when appropriate. I wouldn't make that my declaratory policy, but as Frank said, I would engage with all.
블루멘탈 연구원은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내가 미는 최우선 정책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적절한 때 미국이 다양한 북한 사람들과 교류해서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블루멘탈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최우선 정책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안 된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교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미국 정부가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1994년 제네바 합의를 기초로 북한과 핵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북 간 간극은 더 커졌고 오판의 위험도 한층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최고위급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한국의 한 사찰에서는 합동 차례와 민속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경 소리가 들리는 경건한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조계종 법당인데요.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추석 합동 차례상을 마련해 북쪽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의 천조스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고향이 있고 어른들 이렇게 차례를 모시고 싶은데 못 모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한 100여 분 모셔가지고 합동 차례도 우리 남한 식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또 점심도 드시고.
떡과 과일, 각종 나물들로 정성껏 차린 차례상 앞에 절을 한 탈북민들.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데요. 이렇게라도 조상을 기릴 수가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 절에서 그렇게 다 도와주는 게 기분이 좋죠. 차례도 그렇게 다 잘 지내주니까 집에서 또 지내려고 봐.
너무 가고파요. 고향 집 풍경은. 담장 넘어 이제 호박꽃이 피고 코스모스 피고요. 죽기 전에 통일된 딸도 보지요. 20년 전에 갈라진 딸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면 가고 두 시간이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딸은 두 시간이면 딱 봐요. 평양에.
기주야 엄마다. 내 나이 이제는 83이니 어찌래. 다시 볼 것 같지 못하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따뜻한 남쪽 나라에 와서 너무 잘 지내고 계시니까 하늘 아래에서도 이쁘게 봐주고 그리고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국제선센터는 이렇게 매년 탈북민들을 위한 합동 차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례를 지낸 후에는 투호 놀이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추석 분위기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투호 놀이라고 우리 전통 놀이도 하고 팀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자랑을 하는데 흥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사회자가 필요 없이 그냥 즉석에서 나와서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행사한 이래 오늘이 제일 밝고 건강한 모습이신 것 같아요.
자, 이 팀 공감하신 자, 공감하신
어디로 간 거냐 해풍마비 바람아
흥이 많은 탈북민들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니까 재밌어요. 동그란 통 안에 친구가 친구는 뭐냐 너 한 1점 냈지만 저는 혼내가지고
너도 할 수 있어.
그 대신 친구랑 추억을 많이 쌓았어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며지도 못 가고 대화도 못 하는데 와서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이렇게 즐기고 차례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여기서 행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데 와야만이 서로 서민 동포들을 다 아는 얼굴도 있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래 이래 다 같이 모여서 이래 서로 지금 이렇게 참석하니까 나 좋아요.
절에서 하는 행사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흥겹게 어우러진 자리인데요.
기독교요.
기독교. 그럼 절에 오시기 조금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시기?
네? 괜찮아요. 우린 다 이거 처음 접하니까 골고루 다 하면 다 다양하게 재밌어요. 함자선 집에서 못하는 일 이것 다 같이 할 수 있고.
해마다 이어지는 행사에 함께하는 신도들도 늘고 있습니다.
낯설지 않아졌고 그 말투가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위패 적을 때도 막 좀 몇 번 물어보고 그러면 맘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는 뭘 얘기하는지도 알 것 같고 이분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응대해 주세요. 내가 발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종이를 주시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빠 제가 어디에
두개씩 나눠.
두개씩 나눠.
한 사람 두개씩 나눠주세요.
양천구 국제선센터 인근에는 약 3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번 합동차례와 추석 행사뿐 아니라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조 스님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매월 이분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게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사찰이라는 것, 또 종교라는 것이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잘 살게 도와주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라면은 이 양천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종교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종교를 떠나서 민족 행사일 때는 우리 문화도 알리고 우리 문화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다문화 행사라든지 세트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추석 잘 쇠셨습니까?
네, 잘 쇠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지금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귀향 행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귀경 행렬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고향을 향해서 움직였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자동차들로 지금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뉴스 화면에 비춰지고 있고요. 미리 예매를 하지 못하고 기차역과 고속버스 터미널로 몰린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열차, 또 임시버스가 투입된다는 소식도 이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통신에는 추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셨군요. 먼저 올 추석을 밝힌 아주 커다란 둥근 달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이 한반도 상공에 커다랗고 둥근 밝은 달, 일명 슈퍼문이 떴습니다. 연휴 내내 날도 맑아서 아주 밝고 커다란 둥근 달을 한껏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며칠째 뜨고 있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부르는 이유, 오래되는 보름달 중에서 가장 큰 달이기 때문입니다. 3월에 뜨던 그 보름달보다는 14%가 더 크다고 하고요. 밝기로 30%가 더해졌는데 이 달이 지구에서 35만 700km 안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커진 달, 슈퍼문 소식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사람이 많았던 추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에 고향으로 가고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지만 추석에도 일하고 또 추석에도 공부를 했다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죠?
네네. 추석에 앞뒤로 연휴까지 추석 연휴에는 모두가 쉬어야 할 것 같지만 명절도 잊은 채 지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365일 가동되는 그 울산의 석유화학산업공단의 근로자들이 그렇고요. 또 해외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가의 근로자들도 평상시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공항이라든지 열차, 고속버스, 이 고속도로 관련 일꾼들은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오히려 더 비상근무에 들어간 바쁜 사람들이었고요. 추석 연휴에 공부에 박차를 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취업과 대학 입시가 임박해 있는 입시생들, 취업 준비생들, 이번 추석 황금 연휴를 열공 모드로 가득 채웠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열공 모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말입니다. 줄여서 열공 모드라고 하는데요. 연휴는 연달아서 쉬는 날이 아니라 실력을 쌓기에 집중해야 하는 황금 같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서울의 그 노량진동에는 대학 입시 재수생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학원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강의실에 사람들로 아주 가득했는데요. 10월 10일에 그 대기업 공채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11월 중순이면 뭐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입시생들, 바로 추석을 반납하고 1분 1초에 집중하는 수험생들의 열공 모드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추석 명절 분위기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이면 애견 호텔이라는 곳이 만원이라는데 이 강아지들을 호텔에 보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아지용 호텔이 애견 호텔입니다.
네.
고향을 가느라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데 강아지를 데려가지 못할 때 이 동물병원이나 전문 애견 보호소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과 서비스가 평범하지 않아서 애견 호텔이라고도 하는데요. 추석이나 뭐 명절이면은 이런 그 애견 호텔을 한두 달 전에 예약이 끝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호텔에 모셔지는 애견, 이 한국도 벌써 그런 사회가 됐군요.
네, 애견 인구가 천만 명입니다. 반려동물이라고 불러서 뭐 개나 고양이를 마치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명절에 고향이나 여행지로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 가족들을 대신해서 보살펴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그런 곳이 바로 강아지 방, 강아지 우리가 있는 애견 호텔이나 베이비시터처럼 애견을 돌봐주는 펫시터입니다.
네, 애견들이 받는 이 호텔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군요.
네, 제시간에 좋은 먹을거리를 주는 곳입니다. 같은 호텔에 수숙하고 있는 다른 강아지와도 어울릴 수가 있고요. 주인이 만약에 의뢰를 해놓고 간다면 털을 깎는다든지 발톱 정리를 받는다든지 그런 미용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강아지 방에 설치되어 있는 그 CCTV, 폐쇄회로 TV에 녹화가 되고요. 그 주인의 휴대폰으로 이 화면이 전송돼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참 대단한 애견 사랑이군요. 자, 이 정도면 애견 호텔에 맡기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돈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뭐 몇십 달러 숙박비에 100달러가 넘는 것도 있답니다.
네.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시설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규격화되어 있는 강아지방에 재우고 싶지 않다면은 강아지 몇 마리 속임으로 돌봐주는 펫시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유모 인생이죠.
네.
비용은 애견 호텔보다 뭐 1.5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하는데요. 뭐 호텔보다 더 섬세한 관리를 원하는 애견 주인들. 이런 강아지 유모를 섭외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한국의 추석 문화 다양한 소식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명절에 영화 보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전역에 있는 그 영화관들 명절 대목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매 문화가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컴퓨터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은 영화의 좌석까지 잡아두고 상영 시간에 맞춰서 영화관에 가는 것일 텐데요.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방송사마다 매일 최소 한 편씩 편성하고 있는 추석 특선 영화를 골라보는 겁니다.
한국에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영화는 뭡니까?
네, 명절답게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도 몇 편 있긴 하지만 남녀노소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는 바로 한국 영화죠. 추석 연휴에 가장 많은 그 인기를 얻었던 영화는 타도세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타도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도 좋아하는 그 사람이 많았다고 하던데 그 텔레비전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남자 주인공 배우 권상우 씨가 출연한 탐정이라는 영화입니다. 세 번째 인기 있는 영화 농사를 짓다가 끌려온 남한 병사와 탱크를 책으로만 배운 북한 병사가 비밀 문서를 두고 대결을 벌이는 전쟁 영화 서부전선이라는 영화가 세 번째 인기를 얻고 있고요. 개봉한 지는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액션 영화가 있습니다. 서민 형사가 아나무인 날뛰는 그 재벌 3세를 잡는 내용인데 영화 베테랑 이번 추석에도 영화 그 관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관객 1,300만 명을 기록해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세 번째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를 보내는 한국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제70차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열린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나라 정상들이 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유엔 개발 정상회의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나라 정상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유엔 개발 정상회의 연설에서 빈곤과 기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직도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Billions of our fellow human beings are at risk of dying from diseases that we know how to prevent.
오바마 대통령은 수십억 명의 인류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많은 아이들이 모기에 물려 사망한다며 이는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심각하게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빈곤과 기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이 새롭게 채택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미국도 동참한다고 밝혀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대통령 임기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미국과 전 세계에서 교육과 주거, 보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면 빈곤 종식을 막는 걸림돌로 부패, 불평등, 성차별, 전쟁,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국가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라며 여성 차별을 전통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강력한 국제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과 가뭄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지난주 미국 의회 연설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도덕적인 요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죠?
예, 두 정상이 오늘 유엔 총회에서 각각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별도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군사 개입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에 공군기를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꽤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게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열기로 결정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이 러시아를 외면해온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눈길을 끄는 만남으로는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 지도자 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29일 유엔 총회에서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 4월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바 있고요. 또 이달 초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쿠바에 이어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를 계기로 이례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차례의 고위급 회의에 의장으로 참여해서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를 유엔과 8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주재합니다. 또 내일은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비롯한 폭력적 극단주의를 퇴치하는 방안에 대한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무대에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죠.
예, 시 주석은 26일 유엔과 공동으로 제1회 남남협력 원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의미하는데요.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6대 100개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100개의 빈곤 퇴치 사업, 100개의 농업협력 사업, 100개의 무역 촉진 사업, 100개의 생태보호 기후변화 대응 사업, 100개의 병원 진료소 사업, 100개의 학교 사업을 개발도상국들에서 펼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시 주석의 말을 들어보시죠.
중국将向发展中国家提供 12만개 来华培训.
시 주석은 이 밖에 향후 5년간 중국의 개도국에 12만 차례 중국을 방문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5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개도국 국민 50만 명에게 직업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남남협력 발전 학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에 200만 달러의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주 중국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군요.
예, 시 주석은 남남협력 원탁회의에 앞선 유엔 개발정상회의 연설에서도 별도의 개도국 지원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주도의 남남협력 지원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우선 20억 달러를 출연해서 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에 대한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12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추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세계 최빈국, 내륙의 개도국, 도서국가 등이 중국으로부터 빌려간 부채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되겠습니다.